창세기 19번 메시지. 사람의 첫 번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 첫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을 연구했으며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 과정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은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타락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방법은 구원의 방법이고 그분의 방법에 대한 메시지나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안에 최초의 복음 전파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소극적인 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적극적인 장입니다. 비록 3장이 악한 자, 곧 간교하고 교활한 뱀으로 시작되지만 이 뱀은 여자의 씨가 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자의 씨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나지 않았고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공격하는 소위 최고의 비평가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나지 않았고 목수 요셉에게서 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은 주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모독입니다. 주님은 후에 처녀 마리아의 남편이 된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으며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 곧 처녀의 씨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에서 예언되었고 마태복음에서 성취되었으며 바울에 의해 확증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의 복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태어나신 여자의 씨였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은 여자의 씨가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제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상고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매우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죄했으며 스스로 숨었으며 자신들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사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스스로 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식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금지사항을 어겼으며 그 결과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의 판결을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스스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셔서 죽음의 판결을 내리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판결을 발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음성을 바라셨습니다. 사람을 찾으신 이 복음 전파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역의 초기에 나는 여러 번 이 제목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이들, 의사들, 교수들이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심판의 판결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계시하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은 더 이상 신실하거나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정직했다면 그는 즉시 죄를 자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벗었음을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정직하게 자백하며 예, 하나님,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대신 그는 책임을 여자에게 돌림으로써 회피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나무 열매를 자신에게 주어 먹게 한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열매를 먹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아담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가 일으킨 문제에 대해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그 나무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내게 주었고 그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아닌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아담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세기 후에 그분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여자를 향하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담처럼 하와도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타락 이후로 인간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실수할 때마다 결코 자백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정죄합니다. 어린아이는 심지어 고양이에게 책임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 고양이가 없었다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을 처리하실 때 마치 그분의 아들이 여러 해 후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찾으신 것과 같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찾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찾고 계셨습니다. 뱀을 심판함.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을 하셨지만 뱀에게는 전혀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즉시 뱀을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뱀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셨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라고 물으셨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정죄하려는 의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뱀에게는 이 모든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백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이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배로 기어다님, 땅에서 움직이도록 제한됨.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것은 뱀에게 분명한 저주였습니다. 뱀에게 선포한 저주에는 무언가가 감춰져 있고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실 때 그분은 사탄의 활동을 땅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새는 자유로우며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하늘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뱀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고 땅에 제한됩니다. 우리가 땅보다 높은 곳에 있는 한 뱀, 마귀, 사탄은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초월할 때 우리는 사탄 위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 또한 땅을 기어다닌다면 우리는 사탄이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동료가 될 것이며 뱀과 그 위의 모든 기는 것들과 함께 기어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을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월했습니다. 흙을 먹음, 땅에 속한 것들을 먹도록 제한됨. 뱀에게 선포한 저주의 두 번째 방면은 흙을 먹도록 제한된 것입니다. 흙은 사탄의 음식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방법으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뱀의 음식이 될 것이며 그는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땅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방법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과 생활한다면 당신은 즉시 마귀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너무나 땅에 속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완전히 삼킨 바 되었습니다. 왜 마귀가 당신의 결혼 생활을 삼킨 것처럼 보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결혼 생활이 땅에 속하고 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뱀에게 임한 하나님의 정죄에 의해 뱀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뱀은 땅 위에 오를 수 없고 혼 위의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몸과 혼은 땅에 속한 것이지만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뱀은 오직 흙만을 먹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몸과 혼은 사탄의 음식이지만 우리의 영은 다릅니다. 사람의 영은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 안에서 생활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의 유쾌한 음식이 되며 혼적일 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식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과 혼을 잊어버리고 영으로 돌이킬 때 사탄은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사탄은 제한됩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선포하신 심판 안에 있는 제한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땅을 기어서는 안 되며 땅에 속해서도 안 됩니다. 자매들이여, 남편이나 자녀들이 괴롭힐 때 당신은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영을 사용하여 즉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당신을 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뱀은 땅에 제한되었고 오직 땅에 속한 것들을 먹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삼층천으로 날아오른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다만 내 남편과 내 개구장이 자녀들과 장난하는 것이다. 사탄아, 나는 삼층천에 있다.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 너는 나를 먹을 수 없다. 나는 너를 내 발 밑에 짓밟을 수 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분쇄하시리라. 사탄을 분쇄하기 위해 우리는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 아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우리 발 아래서 분쇄시킬 수 있겠습니까? 뱀은 땅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짓밟기가 아주 쉽습니다. 뱀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사탄의 움직임과 음식을 제한하셨습니다. 뱀에게 이 심판을 발표하신 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는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은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배경. 하나님의 약속의 배경은 사람이 뱀에게 유혹되어 죄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죽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뱀을 심판하셨습니다. 내용. 뱀과 여자를 원수두게 함.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툼이나 전쟁에 가담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원수가 됨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며 여자와 뱀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관리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 나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잠시 후 우리는 여자가 누구인지 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함을 계시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를 파괴하여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은 뱀을 박살내지만 뱀은 오직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힐 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언급된 대부분의 항목들과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극히 의미심장한 복음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하신 곳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자가 누구이며 뱀의 후손이 누구이며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보기 위해 이 구절에 많은 시간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 부류의 사람, 곧 여자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여자가 누구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전에 내가 언급했듯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씨일 뿐 아니라 예표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합당한 인류의 위치가 여자의 위치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의 위치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자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즉시 사탄에게 먹힐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여자는 하와이며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여자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는 첫째로 하와이고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뱀과 여자의 원수됨은 사탄과 하와의 원수됨이며 사탄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의 원수됨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우리는 우주적인 여자의 표징을 봅니다. 큰 표징인 이 여자는 해를 입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한 명이 아니고 지방적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여자도 아닙니다. 이 여자는 우주적인 여자이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와 이삭부터 모세까지와 모세부터 사도들까지와 사도들부터 현재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이 여자를 구성하며 이 여자 안에 포함됩니다. 12별은 아담, 아벨, 에녹, 아브라함, 야곱 등과 같은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이 족장들은 별들이었지만 아직 한 단위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에 살았기 때문에 달로 상징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날이 밝았고 해가 밝게 빛났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람들은 해로 상징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이 우주적인 여자를 구성합니다. 계시록 12장의 우주적인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의 개인적인 여자인 하와에 의해 상징됩니다. 창세기 3장의 하와는 이 우주적인 여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싸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뱀은 하와와 싸웠을 뿐 아니라 세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왔습니다. 그 예가 형인 가인에 의한 아벨의 죽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의하면 이 살인의 행위는 다만 가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악한 자, 곧 뱀에 의한 행동입니다. 뱀은 아벨을 죽이기 위해 가인을 사용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뢰를 하나님 안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탄과 한 범주 안에 있으며 사탄은 우리를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신뢰를 둔다면 뱀은 즉시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뱀과 여자의 원수됨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되게 함.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죽음의 선고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손에 대한 언급은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후손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후손을 갖는다는 말씀을 듣고 아담은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와는 산자를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여자가 후손을 가질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아담은 자연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다. 당신은 죽지 않고 산다. 당신의 이름은 하와이다. 당신은 살아있다. 메시지 17에서 보았듯이 아담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열광하며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다시 한번 열광했습니다. 정죄위의 선고를 받는 대신 그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의 아내를 산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며 또한 자신을 산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내 이름을 묻는다면 나는 산자라고 대답하겠습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고 20절에서는 아담이 복음에 대해 반응했습니다. 만일 아담이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내를 죽은 자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불쌍한 여자여, 당신이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당신의 이름은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 반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들었을 때 기뻐했으며 그의 아내를 하와, 곧 산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죽음의 선고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산자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고 외칠 것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됨. 뱀의 후손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묘사하기 위해 여러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은 그들을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들을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죄를 실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한 10절에서 마귀의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칭호들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뱀의 후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리우든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든 마귀의 자녀라고 불리우든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들은 뱀의 후손이며 주 예수님과 이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항하여 싸웁니다. 여자의 후손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참으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신 기쁜 소식에 의해 예언된 바로 그 후손입니다. 그분은 뱀을 상하게 하신 분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과 주 예수님 사이는 극심한 적대 관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 여자의 후손인 주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에 온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함.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을 멸하고 계셨을 때 뱀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십자가에 주 예수님의 발을 못 박았음을 뜻합니다. 뱀과 이기는 자들이 원수가 됨. 이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는 첫째로 하와이고 둘째로 하와로 상징된 처녀 마리아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주로 마리아에게서 나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에 관해 더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표되고 계시록 12장에 묘사된 여자는 우주적인 여자이며 이 여자 안에 산의 아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여자는 약함을 대표하는데 이는 여자가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남자, 특히 산의 아이는 강함을 대표합니다. 계시록 12장의 우주적인 여자에게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인 외적인 부분은 약한 부분이며 사내 아이인 내적인 부분은 강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어떤 의미에서 약한 여자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서 강한 부분인 사내 아이들 곧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은 여자의 부분으로서 비교적 약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매우 강한 사내 아이의 부분입니다. 이 사내 아이는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사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강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여자이며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강한 부분은 사내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내 아이는 또한 여자의 후손의 부분입니다. 나는 창세기 3장과 계시록 12장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중요한 세 항목, 즉 뱀, 여자,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2장에서도 똑같은 세 항목, 즉 옛뱀, 우주적인 여자, 사내 아이를 봅니다. 당신은 이 두 장이 일치됨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의 옛뱀은 창세기 3장의 뱀이며 계시록 12장 1절의 우주적인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이며 계시록 12장 5절의 사내 아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여자의 후손의 부분입니다. 당신이 계시록 12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작은 구절에서 중요한 세 항목, 즉 뱀, 여자, 여자의 후손이 계시됩니다. 우리가 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를 다 읽지 않고는 중요한 이 세 항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이를 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마귀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계시록 12장 9절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하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서 여성의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여자 안에 사내 아이라고 불리우는 강한 부분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여자의 후손의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내 아이가 누구냐고 부를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것에 관해 달리 가르치는 학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내 아이를 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에 동의하는데 이는 주 예수님이 사내 아이의 머리이며 중심이며 실제이며 생명이며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내 아이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입니다. 여자 자신이 개인이 아니고 우주적이며 단체적이기 때문에 자녀 또한 우주적이며 단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단체적인 사내 아이는 사내 아이의 머리이며 중심이며 실제이며 생명이며 본성이신 주 예수님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주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렸을 것을 예언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은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5절은 사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주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이기는 자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2장 5절의 사내 아이는 주 예수님과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을 포함합니다. 더욱이 계시록 20장 4절은 부활한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에 있는 사내 아이는 개인적인 주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주님과 분류된 이기는 자들도 아니며 이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최초의 이기는 자이십니다. 앞서 이긴 분이 쓴 주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의 머리이며 중심이며 실제이며 생명이며 본성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 예수님과 이기는 자들을 포함한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과 그분의 이기는 자들이 산의 아이를 구성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뱀과 여자의 후순과의 원수됨은 계시록 12장에서 완전히 나타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옛뱀이 산의 아이와 여자를 해롭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수됨이 여기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주 예수님은 산의 아이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원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후손의 근원이며 원수를 멸하는 산의 아이의 부분인 후손은 여자보다 강합니다. 산의 아이의 근원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의 아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자의 씨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런 근원에서 나온 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원에서 나온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남자가 되기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끝난 것이며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모두 그분 앞에서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의 인도자들이 우리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여자가 아니며 남자의 위치를 취한 것입니다. 인도하는 형제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 주여, 당신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여,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만일 인도하는 형제들이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남자의 씨를 언급하지 않는데 이는 남자의 씨 아닌 여자의 씨만이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한 면으로 우리는 여자이고 또 다른 면으로 우리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근원에서 나온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원에서 나온 후손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강함은 자신 안에서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강함입니다. 주 예수님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되는 데서 앞장서셨습니다. 그분은 산의 아이의 머리십니다. 이제 그분은 또한 산의 아이의 중심이며 실제이며 생명이며 본성입니다. 원수 사탄은 이 산의 아이를 대적하여 얼마나 싸우는지. 중심. 창세기 3장 15절의 초점, 곧 중점은 여자의 후손인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가장 강한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임박한 죽음의 선고 아래에서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그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뱀을 증오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을 멸하기 위해 오신다는 제목으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뱀을 멸함에 대한 약속은 첫 번째 세대의 죄인들에게 선포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성취.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은 역대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첫째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최초로 주어진 때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어 왔습니다. 그는 무저갱에 갇힐 때까지,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계속하여 그들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로 남아있게 됩니다. 모든 이기는 자 안에서 더욱이 이 약속은 휴거의 때까지 모든 이기는 자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은 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먼저 이것은 그분이 출생할 때 성취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뱀은 큰 적대감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둘째로 이 약속은 땅에서의 주님의 생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본다면 우리는 사탄이 끊임없이 주 예수님을 괴롭혔으며 따라다니며 그분을 반대했음을 볼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시편 22편 16절에 예언된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임을 나타냅니다. 결국 주 예수님은 원수를 멸하기 위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를 누립니다.